성경을 읽으며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성경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옳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신비롭죠. 품은 뜻이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습니까? 다른 곳의 말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쪽은 신비롭고 깊은 뜻이지만 또 다른 쪽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으면서 존재해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신약 사람들은 구약을 읽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뜻입니다. 읽지만 않고 나름대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마가는 이사야서를 읽었을까요? 어떤 식으로 읽어야 잘 읽었다고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이 신약 시대 사람들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살아가는지요. 성경 말씀이 주는 영적, 도덕적 진리의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체크해 보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성경 말씀, 마가가 믿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을 수 있어야죠. 무슨 생각,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는지요? 당시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제들이 있었답니다. 이를테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통로로 전제합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예수님을 통로로 푸는 해석들이 널려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놀라운 방법,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대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신만의 방식대로 읽는 해석자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눈먼 자, 귀 먹은 자, 혀가 풀리지 않아 입을 열수 없는 자, 이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의 필치로 우리는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는 방식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 개의 에바다, 에파타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두 개를 택했습니다. 약간 서로 떨어져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마가복음 전체 주제, 하나님의 통치와 맞추어서 설교를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그것이 8장에 있는 본문이고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것, 7장 본문입니다. 둘다 오프닝이에요. 복음의 능력, 에파타입니다. 아라마, 에파타.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 열린다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태를 연다, 혹은 마음을 연다, 문을 연다, 하늘을 연다, 상자, 법의 합을 연다,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연다라고도 합니다. 비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풀다, 어때요? 영적인 눈이 뜨인다.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가 뚫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갈릴리 베세다로 가셨습니다. 물리로 그르시고 게네사렛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유대 정결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죠.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숨기신 채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잠시 떠나서 이방인들이 산다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도 가셨습니다. 그곳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요청도 들어주셨습니다.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두로 땅을 출발하여 돌아오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부분입니다. 오시는 길에, 돌아오시는 길에 시돈을 들렀고 데가볼리 지방도 통과하셨습니다. 드디어 갈릴리에 들어서십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과 또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펼쳐지는 거의 마지막 표적인데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앞으로 고칠 것이고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먼저 귀 먹고 말 듣는 남자를 고치십니다. 말씀으로도 고치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상스러운 몸짓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어요. 환자의 혀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환자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된 기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경고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전파될 뿐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눈을 고치십니다. 소경을 고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상한 몸짓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먼저 그 환자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은 환자의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하십니다. 처음에는 시력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체크하셨다가 환자가 약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자 두 번째 안수하셨습니다. 눈이 완전 열리는 두 번째 에바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나은 환자를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기서도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가 탄식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귀머거리들아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질타이지요.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사야는 소경, 귀머거리들을 고치고 치유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벙어리, 귀머거리가 오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경이 오픈되는 이야기는 이사야 시대의 소경과 귀머거리가 오픈되는 이야기와 그렇게 다르지도 않고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수수께끼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는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 사역을, 이사야의 역할을 하시는가입니다. 왜 이사야처럼 탄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탄식은 당대의 이스라엘이 아수르 침공에 멸망하기 전이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귀가 뚫려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는데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느냐라는 질책인 것이죠.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는 소경과 귀머거리를 질타하시는 이사야, 우리 예수님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신체 구조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눈, 귀, 입, 뻥 뚫려 있지만 우리의 뇌, 이스라엘의 머리는, 두뇌는 작동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머거리, 벙어리, 이 남자가 이사야 시대에 무지몽매한 이스라엘을 대표 대리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두 시대 사이가 700년입니다. 이사야와 예수님 사이. 70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에게 앞으로 유린당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탄식하신 겁니다. 그 환자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 환자 뒤에 있는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에바다의 그 두 기적 사이, 즉 귀머거리와 소경을 고치는 사이에 4천명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신기하죠. 앞에 5천명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먹은 기적 이미 저희들이 한번 보았는데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먹어봐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인데 먹는 것 가지고 악이 다툼할 때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옥신각신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 망하는 꼴을 봐야 깨닫겠습니까? 에바다 치유 사역 사이에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이신데 통렬합니다. 깨달음이 없다라는 지적이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예. 4천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 이후에 또 눈과 귀, 이 우리 육체의 기관을 가지고 우리를 꾸짖고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기막히게 저희들에게 지금 시각적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사야 독법은 그 참 성경 잘 찾고 연결하시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가지고 새로운 통치를 하려는 시점이라는 것이고 그 방식은 지금은 갈릴리에서 전파하는 방식이지만 그러나 자신을 전략적으로 숨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앞으로 10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겠다는 것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말씀하시니 도대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하죠. 아니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라고 밝혀놔 놓으시고 죽겠다고 하시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메시아는 본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포인트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 즉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생활해 보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시죠. 대신에 이때는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를 뚫어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1차적으로는 그 치유함을 받는 병이 낫는 본인에게요. 두 번째는 그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는 목격자들, 제자들이죠. 세 번째는 보지도 못하고 했지만 곁에 있지도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인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안수하지 않고서 말씀으로만 치유 가능하신 예수님은 만지고 터치하심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본인에게 전달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머거리에게 귀가 열려라 라고 말씀만 했다고 보십시다. 그래서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귀야 열려라는 예수님의 말을 실제로 들었습니까? 네, 아직 안 열렸으니까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귀가 딱 뚫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가서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의 의도는 복음이 널리 퍼지더라가 주제입니다. 전하는데 귀머거리였던 사람이 뭐라고 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야 뚫려라 라고 하셨다고 전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죠. 이게 참 우스개 분석인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침을 입에 뱉으셨다는 겁니다. Touch and healing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상스러운 행위를 흉내낸다고 미신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걸 신유 사역한다고 하면서 부흥집회나 혹은 산속기도원에 가면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잘못입니다. 원격 치료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시니까 귀로 듣는 사람한테는 원격 치료하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귀머거리한테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들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안 통하지요. 말 자체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터치하시고 안수하신 것이죠. 언어적인 표현을 터치로 대신한 거예요. 미신적 해석이 뭐 틀렸다고 그 말을 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미신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신적 해석으로 악용하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심볼리즘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스토리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한 접촉이 필요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Touch and command. Touch and healing. 예.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가거라. 집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니 병자가 낫는 기적입니다.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 뿐이에요. 복잡한 과정이. 그러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어떻습니까? 그 결과 그럴수록 더 널리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거 모순이죠. 말하지 말라? 말 못하는 것을 고치는데 말하지 말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환자는 자기가 말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입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막힌 전파술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놀라운 사역이기는 하지만 그 환자를 사랑하고 또 느낌으로까지 전달되는 온유함, 따뜻함이 담겨있는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메시아의 비밀은 전파되지 않고 기둥에 꽁꽁 묶고 두어서는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죠. 비밀이 비밀 아니게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게 하는 숨은 몰래,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모순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두 개로 나누어서 에바다가 두 번 나온다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에바다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열린다는 그 뜻 자체가 눈을 뜬다, 귀를 뚫는다, 입을 열리게 한다는 게 다 똑같은 에바다이기 때문에 예. 두 번 하신 에바다 무슨 의미일까요? 입이 터치고 눈이 열리고 떠이고 귀가 뚫린 사람은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에바다 사역을 두 번이나 이렇게 샌드위치 스타일로 말씀하면서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달음이 없느냐? 수근수근 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뜻을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37절을 읽습니다.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즉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환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옆에 목격한 목격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게 바뀌었다면, 변화가 일어났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후기 사역에 들었으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입과 귀가 열리고 뚫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빵 조각 가지고 떡 조각 가지고 다투는 이 세상사의 삶에 매몰되다 보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짓눌리게 되고 짓밟혀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와 입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세길교회가 복음 전파에 나가야 할 이 전제조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증거하는 입이 열리는 그 열림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